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로부터 이라크 모수를 탈환하기 위한 작전에 미군 100여 명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군 100여 명이 현재 2만 명의 이라크 보안군과 경찰, 또 1만 명의 쿠르드군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와 쿠르드군은 작전이 시작된 뒤 모술 외곽 10여 개 마을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도 모술로 진격하기 위한 주요 지점 4곳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모술에는 현재 3천에서 5천 명가량의 ISIL 전사들이 이라크군의 접근을 막기 위해 타이어와 기름에 불을 붙이는 등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며 격렬히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공동성지인 동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책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앞서 아랍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지난주 표결에서 24개 이사국의 찬성과 6개국의 반대, 26개국의 기권으로 통과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결의안이 이스라엘 성지에 대한 유대교적 역사 관계를 부정하고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안 조치에 비판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반면 팔레스타인 측은 결의안이 이스라엘을 성지와 그 주변의 불법적인 변화를 모색하려는 점령 세력으로 규정한 데 대해 환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동예루살렘을 장악했으며 합의에 따라 요르단이 감독하고 있지만 지난 50년간 긴장 상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경찰 유로폴이 52개국을 상대로 불법 이민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용의자 314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불법 이민과 인신매매, 마약 밀매, 사이버 범죄 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500여 명이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745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차단했으며 2톤 이상의 코카인과 18만 유로의 자금을 압수했습니다. 유로폴은 또 현재 활동 중인 극도로 위험한 범죄 조직을 와해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밀매 조직들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와 아시아, 동유럽에 기반을 두고 유럽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오늘 밤 마지막 TV 토론을 벌입니다. 미 서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90분간 진행될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민과 경제, 외교 현안, 그리고 대통령직에 대한 적합성 등이 두루 논의될 전망입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클린턴 후보의 개인 이메일 관련 문제와 트럼프 후보의 성추행 의혹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2주간 주요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약 7%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특히 공화당 후보들이 통상 승리해온 주들에서 지지율에 큰 진전을 이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는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들을 믿지 않는다며 선거 조작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의 미국 대사관 앞에서 오늘 반미 집회가 열린 가운데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경찰 진압 차량에 시위대가 달려들자 경찰이 차량을 과격하게 몰면서 벌어졌습니다. 시위대 지도자는 이 과정에서 적어도 3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다며 경찰이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해산시키는 등 불공정한 처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위대는 오늘 미군 철수와 미국의 독립적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지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실종된 말레이시아 여객기를 찾기 위한 해저 수색에 수중 무인 장비가 동원될 것이라고 호주 당국이 밝혔습니다. 호주 교통안전국은 오늘 해저 음파 탐지 수색에 참여할 선박 중 한 척에 특수 무인 장비가 갖춰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무인 장비는 앞선 탐사에서 일부 인공물질로 식별된 잔해 조각들을 조사하는 데 사용될 계획입니다. 말레이시아 실종기는 지난 2014년 3월 8일 승객과 승무원 239명을 태우고 쿠알라룸푸르를 출발해 베이징으로 향하다 사라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외모지상주의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치 중에 오직 아름다운 외모에만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세태를 꼬집는 말인데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끌리게 되어 있고 또 실제로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데 있어 외모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기는 합니다만 오직 아름다운 외모만이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죠. 최근 일본에서는 예쁘고 잘생긴 얼굴에만 현혹되지 말고 상대방의 내면을 보자는 의미에서 연인이나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에 얼굴을 반쯤 가리는 마스크를 쓰고 나가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오로지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성격과 가치관 또 인생관을 알 기회를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외모가 훌륭해야 취직도 잘 되고 또 결혼도 잘할 수 있다고 믿는 현실, 또 그것을 위해서 성형수술이나 과도한 살빼기를 하는 등의 부작용을 앓고 있는 요즘 세태에서 일본에서 유행하는 마스크 데이트는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미모는 눈을 매료시키지만 상냥한 태도와 인성은 영혼을 매료시킨다는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2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조금 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10월 20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또 함경북도 동해안은 낮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6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25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4도에서 24도, 신의주 12에서 19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3에서 24도, 함흥 13에서 16도, 끝으로 청진은 11에서 1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앤 머레이의 노래입니다. 그대는 날 필요로 했죠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You Needed Me 함께 감상해 보시죠. 'Cause I finally found someone who really cares.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 있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내년 당대회에서 최고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실시하는 마지막 전체회의인 다음 주 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를 앞두고 반부패 개혁을 당 핵심 지도 역량으로 내세워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정당국에 적발된 비리 관료들이 이번 주부터 전국 방송을 통해서 공개 참회에 나서는 등 중국 사회 전역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아베 신조 총리의 임기 연장 계획을 사실상 확정할 예정입니다. 아베 총리는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에 역대 최장수 총리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얼마 전 미국이 직접 군사 행동에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던 아라비아 반도 남쪽 나라 예멘의 내전 양측이 잠정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공산당의 반부패 개혁 작업이 중국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아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6중전회에서 당 지도부는 부패와의 전쟁을 제도화하고 이에 대한 일부 비리 공직자들의 저항을 돌파해 나갈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이 같은 반부패 개혁 작업을 본격 추진하려는 분위기가 관료 조직은 물론이고 일반 중국 사회 곳곳에서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당국이 반부패 개혁 작업을 추진하려는 분위기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중국의 사정 감찰을 총괄하는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최근 적발한 전국의 비리 부패 공직자들을 차례로 관영 텔레비전 방송 화면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기율위와 관영 CCTV는 반부패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이달 말까지 방영할 예정인데요. 월요일 저녁에 전파를 탔던 일부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이후 사법처리된 대표적인 비리 공직자로 꼽히는 저우융캉 전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등이 법정에서 죄를 시인한 장면이 전파를 탔습니다.
예, 자, 소개해 주신 이 방송 프로그램에 이 중국 정부가 신경을 아주 많이 썼다는 전언이죠?
네, 중국 공산당 기율위와 CCTV는 이번 다큐멘터리를 위해서 최근 벌어진 대표적인 공직자 부패 사건 40여 건을 취재했습니다. 저우번순 전 서기와 리춘청 전 쓰촨성 부서기 등 비리 혐의로 자리를 내놓은 장관급 이상 전직 관료만 10명 이상 육성과 화면을 통해 통해서 등장해서 죄를 뉘우치는 장면이 담겼고요. 이런 내용은 8부작으로 편성돼서 오는 25일까지 연이어서 텔레비전 방송의 황금 시간대라고 할 수 있는 저녁 8시에 중국 전역에 방영됩니다.
네. 자, 비리로 적발된 고위공직자들이 참여하는 장면을 사람들이 가장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시간에 전국으로 내보내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특정 피의자를 방송 카메라 앞에 세워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게 한 뒤에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보게 하는 것은 지난 문화대혁명 시절의 공개인민재판, 이른바 조리돌리기 관행의 현대판이자 인위적인 여론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밍 인민대 정치학과 교수는 홍콩신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고위공직자들에게 공개망신을 주는 것은 문화대혁명 때 흔했던 일이라고 지적하고 요즘에 이런 분위기는 문화대혁명 당시와 아주 비슷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인위적인 여론몰이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중국 정부도 의도를 뭐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고요.
네, 주리자 중국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CCTV의 이번 다큐멘터리 방영에 대해서 아직도 당과 기관 곳곳에 있는 비리 부패 관료들에 대한 경고사격이라고 설명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육중전회를 성공시키기 위한 길닦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네. 자, 이번 다큐멘터리 내용을 보면 뭐 고위공직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생활에서도 이 부패를 좀 척결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영원히 길 위에서라는 제목의 이번 8부작 다큐멘터리 가운데 지난 월요일 방송된 1부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반부패 개혁 작업에 호응하는 일반 시민들의 모습이 포함됐습니다. 베이징의 한 지방직 공무원은 이날 방송분에서 식당에서 계산할 때 국가정책에 맞춰서 더치페이를 합니다. 각자 몇십 위안만 내면 되니까 좋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더치페이란 연장자나 상급자가 일행의 식대를 모두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가 먹은 만큼의 비용을 부담한다는 건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취임 이후에 본격 시행된 공무원 8항 규정은 직위를 막론하고 식대를 각자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CTV는 이런 풍습이 공무원 사회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생활 전체에 퍼질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이 시진핑 주석이 육중전회를 성공시키기 위한 어떤 길닫기를 위해서 분위기를 좀 고조시키는 것이다 이런 그 당국의 설명을 전해주셨는데
네.
이 육중전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까요?
예,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될 육중전회에서는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반부패 규정으로 평가되는 당내 정치생활 준칙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중국 공산당과 정부관리들의 부패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대폭 확대되고요. 이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은 곧바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사법처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르게 됩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후계 구도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서방 언론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베 총리의 임기 연장안을 오늘 확정할 예정이군요.
네, 일본 집권 자민당이 당 총재 임기 연장 방안을 오늘 사실상 확정할 예정입니다. 일본에서는 집권당 총재가 정부를 이끄는 총리를 맡는 게 관행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총리 임기를 연장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자민당 총재는 3년씩 한 차례 연임해서 총 6년 동안 재임할 수 있도록 임기가 제한돼 있지만 자민당 정치제도 개혁실행본부는 두 차례 연임 총 9년으로 임기 규정을 바꾸거나 아예 임기 제한 규정을 없애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채택할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연장안이 확정되게 되면 아베 총리는 일본 역사상 최장기 재임 총리가 되는 거죠?
네. 자민당 정치제도 개혁실행본부가 두 가지 안 중에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최소한 9년 동안의 임기가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2012년 집권한 아베 신조 총리는 오는 2021년 까지 직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베 총리의 재직 일수는 지난 2006년부터 이듬해까지 1차 재임 기간을 포함해서 3,500일이 넘어서기 때문에 2,886일 동안 직무를 수행했던 기존 최장기 재임자인 가스라 다로 전 총리를 제치고 최장기 일본 총리가 됩니다.
예. 자, 일본 집권당이 이렇게 총리 임기를 늘리려는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일본 언론들은 헌법 개정과 2020년 도쿄올림픽을 두 가지 주된 배경으로 꼽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임기 중에 실시된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에서 연이어서 개헌 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면서 헌법 개정 작업에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헌법 개정이 필생의 숙원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었는데요. 일본의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을 폐지하고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탈바꿈하는 자주헌법을 제정하는 일을 스스로 마무리할 시간을 아베 총리에게 줘야 한다는 게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예. 자, 이 올림픽과 총리 임기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일본 내각과 총리실 주변에서는 아베 총리가 앞장서서 유치했던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아베 정권하에서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이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는 지난 1964년 도쿄올림픽을 유치했지만 미일 안보조약 개정을 둘러싼 혼란으로 올림픽 개막을 4년 앞둔 1960년 물러났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외조부 기시 총리가 이루지 못했던 올림픽 개막식 참석이 아베 총리 집안의 비원, 서글픈 소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라비아 반도 끝에 있는 예멘으로 가보겠습니다. 내전을 치르고 있는 예멘 정부와 또 반군 측이 이번에 잠정 휴전에 합의했군요.
네, 지난해 초부터 예멘 정부와 이슬람 시아파 무장 조직인 후티 반군 간의 내전이 격렬해지면서 올 3월 이후에만 7천 명 가까이 숨지고 3만 5천여 명이 부상당한 한편 30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발생했는데요. 미국과 영국 그리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휴전 요구를 받아들여서 아베 드랍보 만수르 하디 예멘 대통령이 지난 월요일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내전 상대방인 후티 반군은 아무런 응답이 없다가 어제 72시간 동안의 휴전에 동의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휴전은 오늘 밤부터 발효됩니다.
예. 자, 이 예멘 내전이 어떻게 발생한 건지 좀 살펴볼까요? 예,
후티 반군이 지난 2014년 수도 사나를 장악했습니다. 아베 드랍보 만수르 하디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는 수도에서 철수해야 됐고요. 이후에 후티 반군이 이웃나라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하는 친예멘 정부 병력과 싸우기 시작하면서 이듬해인 2015년 3월께에 본격적인 내전으로 발전했습니다. 사우디가 반군을 상대로 공습을 단행하면서 내전 양상이 더욱 복잡해졌고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이슬람 테러 단체 알카에다가 예멘에서 아라비아 반도를 세우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예멘에서는 이전에도 내전이 끊이지 않았었죠.
예. 원래 남북 예멘으로 분단돼 있던 예멘은 1990년대 초에 통일을 선포한 뒤에도 크고 작은 내전이 이어져 왔었는데요. 이번 내전은 정부와 반군 등 주요 당사자 외에도 이웃나라 사우디아라비아와 알카에다의 활동까지 얽혀 있어서 최악의 상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주변 해역에 함정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얼마 전에는 이 후티 반군과 미군 사이에 공방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달 초에 주변 해역에 정박 중인 미 해군 함정 주변으로 후티 반군이 쏜 미사일이 잇따라 떨어졌었습니다. 미군에 피해를 주진 않았었는데 미군은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후티 반군 레이저 기지 세 곳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발사해서 초토화시켰습니다.
네. 이 예멘 내전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요?
미국은 예멘 사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서 당사자들끼리 평화적인 해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정부와 반군 측을 북돋아왔습니다. 대신 미군 병력이 알카에다 퇴치에 주력하면서 이 지역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왔고요. 존 케리 미국 장관은 이번 휴전 협의 발표 직후에 성명을 통해서 평화적인 해법에는 타협과 책임이 따른다고 예멘 정부와 후티 반군 양측에 당부한 뒤에 미국은 이번 합의가 영구적인 평화 체제 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오늘 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오늘 토론회 전망 등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지난해 미국에서 임무 중에 사망한 경관이 8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는 소식, 또 미국에서 환경 호르몬으로 인한 연간 의료 비용이 국내 총생산의 약 2%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다는 연구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먼저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에 또 토론회가 열리죠?
네, 오늘 밤 미국 서부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3차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 대선 후보들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가 되는데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참가합니다.
네, 자, 오늘 토론회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논의될까요?
네, 국가 부채와 경제, 이민, 외교 정책과 함께 대통령에 적합한지 여부 등 다양한 문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과거 이 또 트럼프 후보가 여성들을 성추행했다는 그런 의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문제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클린턴 후보 측의 이메일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예. 자, 앞서 전해 주셨듯이 이제 이번이 마지막 토론회인데요. 후보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클린턴 후보는 1차, 2차 토론회 때와 마찬가지로 이 선거 유세 일정을 줄이고 지난 며칠 이 토론회 준비에 주력했습니다. 이 측근들과 모의 토론회를 열어가면서 준비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앞서 유세를 할 때도 이 쟁점에 초점을 맞추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최근 연설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Number one, we've got to get the economy working for everyone, not just those at the top. And we can.
네, 최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는 경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또 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평균 6% 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토론회는 트럼프 후보에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는데요. 하지만 이 트럼프 후보는 평상시와 같이 선거운동을 계속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최근 유세에서 이 선거 부정이 있을 가능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They even want to try and rig the election at the polling booths where so many cities are corrupt.
네, 미국의 부패한 도시가 많고 투표 사기가 흔하게 일어난다는 그런 주장을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후보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증거를 내놓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지지자들에게 선거날 투표소에 가면 주변을 잘 살피라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트럼프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수계의 유권자 등 다른 유권자들이 또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트럼프 후보가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자 이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같은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반대당인 민주당 소속 인데 오바마 대통령도 역시 한마디 했죠.
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에 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의 선거 조작 주장에 관한 질문을 받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라며 일축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트럼프 후보가 이 선거가 끝나기도 전부터 우는 소리를 한다면서 비판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말입니다.
He started whining before the game's even over. If whenever things are going badly for you and you lose, you start blaming somebody else.
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트럼프 후보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좋게 말한다면서 이는 미국 정치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 입장에서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최근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클린턴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의 이메일을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메일 공개 배후에 러시아 정부가 있다. 미국 정부는 이렇게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를 돕기 위해서 러시아 해커들이 클린턴 후보 측의 전산망을 해킹했다는 건데요. 푸틴 대통령 등 러시아 정부는 관계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키리크스 최고 책임자인 줄리안 어산지의 인터넷 접근이 지난 토요일부터 차단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인터넷 회사 측은 한 나라의 정부가 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어산지는 현재 영국 런던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네, 정확히 말하면 이 영국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 어산지가 이곳에 머문 지 5년째입니다. 2010년에 스웨덴에서 이 여성 두 명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이 정치적 망명을 요청하면서 이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2011년에 피신했습니다.
네, 이 어산지의 인터넷 접근이 끊긴 게 한 나라 정부가 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느 나라 정부인지 밝혀졌나요?
네, 에콰도르 정부인데요. 에콰도르 외무부는 어산지에게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기로 한 2012년 결정에는 변함이 없지만 다른 국가의 주권 역시 존중하며 이 외국의 선거를 방해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일 역시 바라지 않는다면서 인터넷 차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인터넷이 끊긴 지난 토요일 이 위키리크스는 클린턴 후보가 월스트리트 대형 금융기관 이 골드만삭스에서 한 연설문 원고 3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일에 대한 위키리크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위키리크스는 어제 여러 미국 소식통에게 입수한 정보라면서 이 에콰도르 정부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요청을 받고 이 인터넷을 차단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그런 일이 없다면서 부인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에서 경찰에 의한 흑인 총격 사건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되어왔습니다. 경찰이 과도하게 무력을 사용한다는 건데요. 반대로 임무 중에 목숨을 잃는 경관도 적지 않죠.
그렇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어제 경찰 사망 관련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모두 86명이 임무 중에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자, 이렇게 경관들이 목숨을 잃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네, 절반가량은 사고입니다. 이 교통사고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살인으로 인한 경우도 41명에 달했습니다. 대부분이 총격을 받고 숨졌고요. 이들 41명 가운데 8명은 수상한 사람을 조사하다가 사망을 했고 7명은 작전 중에 또 6명은 도로에서 검문 중에 숨졌습니다. 한 가지 또 긍정적인 소식이라면 지난해에는 살인에 의한 경관 사망이 줄었다는 건데요. 2014년에는 51명이었는데 10명이 줄어든 41명이었습니다.
네, 자 지난해는 줄었는데 올해는 어떤가요?
네, 올해는 다시 또 느는 추세입니다. 올 초부터 지금까지 이 총격으로 숨진 경관의 수가 지난해 수치를 벌써 웃돌고 있는데요. 비영리기관인 전미경찰추모기금에 따르면 올 들어 경관 46명이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특히 이 절반 정도는 매복 공격을 받고 숨졌다고 하는데요. 지난 7월에만 해도 이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 배턴 루지에서 경관 3명이 조준 사격을 받고 숨진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경찰의 근무 환경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지난 40년 동안에 많이 환경이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1970년대에는 한 해 평균 127명의 경관이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사망률이 점점 낮아졌고요.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사망자 수가 평균 53명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늘 접하는 사물에서 화학물질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화학물질로 인한 의료비용 또한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은 늘 이 화학물질에 노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이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몸에 해로운 화학물질인 내분비 교란물질이 검출된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이 미량이라고는 하지만 이 물질로 인한 그 의료비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미국 학술지인 란셋 당뇨병 내분비학 인터넷판에 최근 게재된 내용인데요. 뉴욕대학 연구진의 조사 결과 내분비 교란물질로 인한 미국의 한 해 의료비용은 3,4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는 미국 국내 총생산의 약 2.3%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하네요.
네, 이 내분비 교란물질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환경 호르몬 이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환경 호르몬은 환경 중의 화학물질로 사람이나 생물체의 몸속에 들어가 성장하면서 인간의 호르몬, 즉 내분비계의 이 정상적인 작용을 방해하는데요. 이 환경 호르몬은 주의력 결핍, 과잉 활동 장애나 어린이의 자폐증 등 신경장애나 행동장애를 유발하고요. 불임의 원인이 되는가 하면 선천적 기형이나 암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환경 호르몬이 몸속에 축적되면 열량 분해를 방해해서 비만이나 당뇨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자, 환경 호르몬으로 인한 질병이 이렇게 많고 또 치료 비용도 많이 든다는 사실은 그만큼 사람들이 환경 호르몬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런 말이겠죠.
맞습니다. 이 환경 호르몬은 이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이 산용하는 이 플라스틱으로 된 생수병에서도 또 검출이 되고요. 통조림 용기에서부터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내연재, 또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여성들의 화장품에서도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례를 쭉 들어보니까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더욱더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환경 호르몬,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논문의 저자인 트라산데 박사는 환경 호르몬의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했는데요. 우선 이 유기농으로 재배한 식물을 먹고 또 일반 가정에서 해충을 막기 위해 살충제를 쓰곤 하는데 살충제 사용을 피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또 플라스틱 제품을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말고 통조림을 멀리하고 또 플라스틱 생수병을 보면 보통 1에서 27까지 번호가 있는데요. 이 독성이 많은 3번과 6번, 또 7번이 새겨져 있는 생수통은 피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자, 이 환경 호르몬 문제, 사실 미국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요. 한국과 유럽 같은 곳에서도 이 환경 호르몬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번 연구 역시 이 유럽의 연구에서 착안했다고 하는데요. 트라산데 박사는 유럽의 경우 환경 호르몬으로 인한 의료 비용이 미국보다 훨씬 낮은데 이 유럽에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도 유럽과 같은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트라산데 박사는 말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앤디 윌리엄스의 노래입니다. 러브 스토리 함께 감상해 보시죠. Tell the story of how great a love can be. The sweet love story that is older than the sea. The simple truth about the love she brings to me. Where do I start? With her first hello, empty world of mine. There'd never be another love, another time. She came into my life and made the living fine. She fills my heart. How long does it last? Can love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의 선거전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언론 매체, 그러니까 미디어가 선거를 주도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디어 선거전도 뜨거운데요. 오늘은 미국의 대선과 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The tension was evident from the start as the candidates dispensed with the traditional
election day could mean trouble here in Pennsylvania. Donald Trump has said it.
Revelations from WikiLeaks about Clinton's paid speeches to Wall
Street. 대선을 코앞에 둔 현재 미국 언론에서는 대선 관련 뉴스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문 방송 기자들이 후보들을 따라다니며 대통령 후보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도하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대통령에 관련된 보도도 예외가 아니지요. 미국 기자협회의 토마스 버 회장은 특히 대선과 같은 중대한 결정을 앞둔 순간에 언론인의 역할은 더 강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s doing the critical, vital role a journalist has to have in a democracy.
민주주의에서 기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라는 건데요. 버 회장은 그러면서 특히 대선을 앞둔 경우 기자들은 후보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국민에게 가르쳐줘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자가 이렇게 결정권자의 역할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연구소의 톰 로젠타일 소장의 설명을 들어보죠.
What we need of our journalists to be an observer on behalf of other citizens.
기자의 역할은 현장에 있지 못하는 국민들을 대신한 관찰자로서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동기를 밝히는 일을 해야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옳은지 그른지를 결정할 사람은 바로 유권자라는 겁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바로 이런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요. 특히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언론이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 편에 서서 클린턴 후보의 승리를 돕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언론이 의도적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바꿀 힘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여론과 이 여론을 만들어내는 미디어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유권자와 거리 좁힌 라디오 시대.
1920년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미디어인 라디오가 미국 가정에 보급됐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목소리가 라디오를 타고 미 전역 구석구석 퍼져나가면서 유권자들과 훨씬 밀접한 선거운동이 시작됐지요. 사람들은 이때부터 선동가 같은 정치인보다는 이웃집 아저씨같이 부근하게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을 선호하게 됩니다. 라디오 시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바로 노변 담화로 유명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My friends, I have recently returned from extensive journeyings.
화로가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듯 격이 없는 말투로 진행한 루스벨트 대통령의 노변 담화는 라디오의 막강한 파급력에 힘입어 큰 인기를 끌었지요.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4선에 성공했습니다.
외모도 중요해진 텔레비전 시대.
그리고 1960년대는 텔레비전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목소리만 들었던 유권자들은 이제 TV를 통해 후보들의 생김새와 행동까지 다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이때부터는 후보자의 이미지, 즉 인상이 모든 걸 좌우하게 됐지요. 그러니까 정치인이지만 연예인 같은 면모가 필요하게 된 건데요. TV 시대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정치인이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으로 이 젊은 정치 신인이었던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방영된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를 통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닉슨 대통령을 누르고 35대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이후 영화 배우 출신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좋은 풍채와 언변을 자랑했던 빌 클린턴 대통령도 TV 시대가 낳은 대통령으로 꼽힙니다.
실시간 소통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
지난해 4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I'm getting ready to do something too. I'm running for president.
클린턴 전 장관은 이 중대한 사안을 기자회견이나 성명이 아닌 한 편의 동영상에 담아 인터넷에 올렸지요. 사람들은 이제 손 안에 스마트폰을 통해 연속극을 보듯 대선 후보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고요. 후보들이 실수라도 하게 되면 소셜미디어를 타고 순식간에 번져나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을 아는 대선 후보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자신의 공약은 물론이고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이나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까지도 트위터라고 하는 인터넷 단문 사이트를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유권자들은 이제 후보들의 전반적인 이미지보다는 트럼프 후보 같은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후보들이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미디어를 통한 선거 운동.
이제는 선거 운동의 많은 부분이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많은 돈을 들여 TV에 광고를 내보내기도 하지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다양한 선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각 후보는 공식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정책을 알리고 유권자들의 후원금을 받기도 하지요. 또한 선거철이 되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유명인들이 인터넷에 지원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미디어의 발달은 미국의 대선 문화를 크게 바꿔놓았고 이런 미디어의 영향력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대선과 미디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be all about something. Be all about something입니다. Stella는 change, 변화를 주는 것에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요. 그럼 먼저 제가 스텔라와 함께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What kind of hairstyle are you looking for if you were to do, you know, a little makeover?
I am all about change and I would definitely get a pixie cut, something very short and classic.
And how about in college or your high school years? If you remember, what kind of hairstyle did you have back then?
In college, I changed it. I used to dye it pink and blue wow. and pixie cut.
제가 스텔라에게 머리 모양에 변화를 준다면 어떤 스타일을 해보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스텔라가 I'm all about change. I'm all about change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짧은 머리 스타일, 영어로 pixie cut 이라고 하는데요. pixie cut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학창 시절에는 머리를 핑크색이나 파란색으로 염색도 했다고 하네요. 정말 변화를 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She is really all about change, I guess. Be all about something. You can use all about something 또는 all about someone to talk about something that you're strongly interested in
or something that you focus on and concentrate on. 네, be all about something. Be all about something은 무엇인가에 관심이 많다, 무엇무엇을 굉장히 좋아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스포츠에 정말 관심이 많다. 영어로 I'm all about sports. I'm all about sports 할 수 있겠죠? 참고로 이 be all about은 be into something, be into something과도 바꿔 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I'm all about change는 I'm so into change 해도 같은 뜻입니다. 네, 오늘의 영어 표현 be all about something, 무엇인가에 관심이 많다, 무엇무엇에 푹 빠지다 라는 뜻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hat kind of hairstyle are you looking for if you were to do, you know, a little makeover?
I am all about change and I would definitely get a pixie cut, something very short and classic.
And how about in college or your high school years? If you remember, what kind of hairstyle did you have back then?
In college, I changed it. I used to dye it pink and blue wow. and pixie cut usually.
오늘의 영어 표현 Be all about something. 무엇무엇인가에 관심이 많다. 무엇무엇에 푹 빠지다. Be all about something.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o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메리 홉킨스가 부른 Those Were the Days, 지나간 시절이라는 노래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ose were the days, oh yes, those were the days.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781년 10월 19일 오늘 미군이 요크타운 전투에서 영국군의 항복을 받아내므로써 7년여에 걸쳐 지속된 미국의 독립전쟁이 마침내 종료됩니다. 1775년 미국 보스턴에서 미국 식민지 민병대와 영국군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고 이를 시작으로 미국의 독립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독립전쟁 초기에는 영국군이 우세했지만 독립을 원하는 미국인들의 강력한 의지와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의 뛰어난 지도력으로 미국은 점차 영국군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81년 오늘 버지니아주 요크타운에서 조지 워싱턴 장군이 이끄는 군대와 미국의 독립을 지지하는 프랑스의 전함에 보이된 영국군 사령관 로드 찰스 코넬리스 장군이 항복문서에 서명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영국은 1783년 성립된 파리조약에서 미국 13개 주의 완전한 독립을 인정하게 되고 미국은 서쪽의 미시시피강, 남쪽의 플로리다, 그리고 북쪽의 오데오에 이르는 거대한 영토를 얻게 됩니다. 1938년 10월 19일 오늘 조선혁명가 대표로 항일운동에 가담했던 김산 열사가 중국 공산당에 의해 처형당합니다. 일본의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33살의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1905년 평양북도 용천에서 태어난 김산의 본명은 장지락으로 그는 일본에 건너가 공부를 하다가 1921년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중국에서 항일 급진주의자들을 만나게 된 김산은 이후 지하혁명운동에 가담하게 되고 그러던 중 수차례에 걸쳐 일본과 중국 경찰에 체포돼 옥고를 치르기도 합니다. 김산은 옥중에서 손톱으로 감방벽에 아리랑 가사를 새기기도 했습니다. 그대는 열두 고개에서 멈추지 민족의 마지막 순환인 열두 고개를 넘어 13번째 고비라도 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1941년 미국의 작가 님 웨일스가 김산 열사의 삶을 조명한 책 아리랑이 미국 뉴욕에서 출간되면서 김산 열사의 삶은 뒤늦게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산 열사가 죽은 지 45년 만인 1983년 중국 공산당은 김산에게 덮어씌운 누명을 벗기고 명예와 당적을 회복시킨다고 발표합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